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유럽회원국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클라우스 이오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오하니스 대통령과 폴란드의 아드르체즈 두다 대통령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오하니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쿠레슈티 9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다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옌스 스톨트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대서양 연안국 간의 동맹 나토 2030, 동유럽 방위와 전쟁 억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불가리아와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대통령 등이 참석합니다. 폴란드의 파웰 솔리치 국가정보원장은 나인의 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은 흑해 지역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예루살렘 남부에 로켓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10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다 마지막 날인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당국이 충돌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강경 진압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 외곽 지역을 겨냥해 7발의 로켓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에서 테러 조직들이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레드라인을 넘어 우리의 수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신앙 생활을 단합하고 정착촌에서 자국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10일 이란 핵합의 복원회담이 길었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회원국들과의 회담 후 이란 핵합의를 되살리기 위해선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협상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모든 참가국이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 핵합의 복원 체결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인 이란 핵합의의 완전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핵합의 참가국 회담에서 미국의 제안이 합의 복원을 이루기엔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관리는 이것이 이란에서 내려야 할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면서 모든 것이 이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10일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군사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군사령관인 시릴리토 후베야나 중장은 이날 미 CNN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해양 민병대와 다른 중국 선박들을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베야나 중장은 필리핀군이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티투섬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해역에 대한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고해상도 카메라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중국 선박 수백 척이 영유권 분쟁에 있는 휘서 남초에 정박해 있습니다. 론 클레인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상대방으로서 그를 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10일 공개된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2024년 대선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전선망 해킹 공격을 당해 송유관 가동이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사 전성망인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7일 인지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송유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과의 대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해도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인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안정적인 상황 관리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돼가고 있는 상태로 대화의 교착이 길어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오는 21일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선언 토대 위에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마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한국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 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역시 대화의 단절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하에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대북 정책을 정립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모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어섰지만 미북, 남북 대화 복원이 쉽지 않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협상 복원의 촉진자로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문 대통령이 미국 대북 정책이 한국과의 조율 결과임을 강조한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미국 측에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비핵화 부분보다는 이제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최대한적 문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과 한국이 정한 입장에 호응해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에 대해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최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이제 실정법으로 이미 법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거고, 이 얘기는 적경지역에서 실정법이 불러가고 대북전단 지속하겠다는 그런 일부 세력에게 자제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고요. 또 북한에게는 애둘러서 한국 정부가 여러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전단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논란 속에서 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신 센터장은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문제도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풀어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임기 내에 뭔가 그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라든가 또 국내적으로 대북 정책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신 센터장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사인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야 한다는 촉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진과 공허한 말이 아닌 강력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미스 위원장은 이날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지원을 기반으로 미국의 정책을 빈틈없고 철저하게 검토한 바이든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대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는 얄팍하고 깊이 없는 제스처로 영내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은 우리 동맹국과 함께하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더 폭넓은 국제사회의 조율과 압박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VOA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로 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 역시 단계적 대북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자신은 지난 1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일시적이고 맞춤형의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로 시작되는 단계별 과정을 추구함으로써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대통령의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설명입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단계로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원활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일부 제재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와 한반도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향한 길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은 오랫동안 거부됐던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합법적 인도 지원의 흐름을 방해하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관료적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젠사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습니다. 북한이 이 정책을 어떻게 보는지, 또 미북 대화가 재개될지 북한의 계산을 살펴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월 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 발표에 앞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미북 관계를 오래 관찰해온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발표된 내용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뭘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ively silent because they really didn't know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going to do.
실제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와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합쳐봐도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이에 따르면 새 대북 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이를 위해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일괄 타결이나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했던 전략적 인내도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의 특정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하지만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이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 선택적으로 대북 정책을 조심스럽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as purposefully begun to roll out its review in a very kind of
북한 측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꼽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점진적 비핵화를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나간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가진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 체제 구축이 핵심 내용입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유지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good thing the Biden administration did in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report is they did acknowledge that the Singapore statement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 또는 무시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처음부터 다시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해도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분명치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상응조치, 당근, 반대급부 등으로 표현되는 보상책은 비핵화 협상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비핵화 협상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보따리를 맞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물질과 핵시설 그리고 핵무기를 내놓고 미국은 그 대가로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그리고 미북관계 정상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사찰과 검증을 통해 이 같은 주고받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핵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내놓는 핵보따리와 미국이 대가로 제공하는 선물 보따리의 가치가 비슷해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미북 제네바 합의부터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크게 세 차례 비핵화와 관련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양측의 선물 보따리가 균형을 이룰 때는 비핵화가 진전됐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담이 결렬되거나 공전됐습니다. 예를 들어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미국과 북한은 영변 핵시설 동결과 폐기를 대가로 매년 중유 50만 톤과 경수로 두기 그리고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200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5개의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밀 핵시설은 물론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요구해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면서 북한에 대한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 특정 비핵화 단계에서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내비친 정도입니다. 켄 고스 국장은 반대급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를 이루려면 분명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to want to know the U.S. has put something on the table before they get there.
미국과 북한이 주고받을 보따리에 등가성 못지않게 선물을 주고받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선비핵화 후 상응 조치를 주장해왔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신고를 하면 이를 검증 사찰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제재 완화는 비핵화가 이뤄진 다음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2018년 7월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1박 2일간 총 9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은 미국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순서는 물론 검증과 사찰의 범위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을 주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뤄지는 합의와 언급을 보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면 좀 더 북한에게 협상의 인센티브랄까 그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가지고 중재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5월 21일을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장기 교착 상태인 미북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중단된 지 약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미국 실무협상단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김영길 당시 북한협상 대표는 미국이 아무 준비 없이 왔다고 비난하며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회담 결렬 직후 창의적 아이디어를 북한 측에 전달했고 분위기도 좋았다며 2주 뒤 다시 대화가 속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주 후 만남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약 1년 7개월째 미국과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 채 장기 교착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북측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락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침묵했고 비건 특별대표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2020년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미국은 신종 코로나 대북 지원을 통한 대화를 모색했습니다. 지난해 3월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은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대북 지원을 제안했고 또한 직접 북한에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 부장은 담화를 내고 미국 측이 코로나 방역 협력 의사를 표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기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7월 비건 부장관이 또다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담화를 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조미 대화를 그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남을 통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12월 8일 서울을 찾은 비건 특별대표는 또다시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비건 부장관은 서울에서의 강연을 통해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북한의 큰 보상에 따를 외교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1월로 예정된 노동당 대회에서 외교를 재개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기대하지만 북한은 여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직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백악관은 2월 중순부터 뉴욕 채널을 포함해 북한에 연락을 취했지만 북한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백악관이 접촉 사실 공개한 지 나흘 만에 담화를 내고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미북 접촉,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정책 기조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도 북한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윤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결정하더라도 미국의 법적 요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과거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핵 협상 보고서에서 향후 미북 협상과 관련해 의회가 주목할 사안 중 하나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혹은 해제 문제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안보와 영내 안정, 인권과 같은 다양한 사안들에 관한 법적 요건 때문에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그리고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보다 진전된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화 재개는 북한과 이웃나라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된 상황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개선된 북중 북러 관계는 대북 제재 회피를 더 수월하게 하고 미국이 새 대북 제재 부과에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해 초 북한의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극심해진 북한 내 경제난으로 미국의 대북 외교 혹은 경제적 압박에 창의적인 공간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김씨 정권은 과거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해 중요한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극심한 경제난을 견딜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부연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대북 협상의 유용성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큰 동기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논의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제한 혹은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과 제재 완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기본 협상의 개념이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유예 혹은 해제 능력에 대한 법적 조건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유인책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에 대한 궁극적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는 올해 미 정보당국의 평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국이 대북 협상 시작 전 전제 조건을 고수할 것인지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협상의 전제 조건을 없애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대화를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미한동맹의 측면을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결시킬 것인지 여부라고 의회 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령 미한 연합군사훈련 조정과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문제가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미북 양측이 외교적 대화에 들어갈 경우 2018년 싱가포르 성명을 기반으로 기존에 합의된 조항들을 부활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협상 요소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대한 공식적 국제 합의와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시설 폐기, 그리고 북한의 핵신고와 국제 감시 검증,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광범위한 외교적 합의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년 전 미국 검찰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한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 약 230만 달러가 최종 몰수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북한 관련 금액이 1천만 달러가 넘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소송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세 곳의 자금이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됐다며 미 법원에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피소된 금액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약 60만 달러와 홍콩 소재 중국 기업인 위안이 우드와 에이펙스 초이스가 각각 172만 달러와 84만 달러였습니다. 이들 자금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이 만든 위장회사가 석탄을 수출하거나 정유를 구입할 때 사용된 것으로 문제의 회사들은 이들 자금을 전달받아 다른 회사들에 송금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지난 5일 미 검찰이 이중 싱가포르 기업과 중국의 위안이 우드 등 두 기업의 피소 금액 232만 달러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궐석 판결을 요청하는 이 문건에서 소송 관련 내용을 규정에 따라 공시하고 피소 기업에도 보냈지만 이 중 에이펙스 초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기업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에이펙스 초이스 외 두 개 기업에 232만 달러에 대해 다음 단계인 궐석 판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로선 232만 달러의 향방은 궐석 판결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이변이 없는 한 미국 정부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미 법무부를 주축으로 대북 제재 위반 자금 등에 대한 몰수 소송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3일에는 싱가포르 사업가 거기생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734톤급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중국 통신기업 GTE와 북한 간 거래를 주선한 중국 업체와 업체 운영자의 자산 등 95만 달러에 대해 미 검찰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법원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자금과 북한의 불법 해킹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자금 등을 상대로 몰수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최소 6건입니다. 여기에 자금이 중국 등에 예치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소송까지 합치면 10건이 넘는 북한 관련 민사 몰수 소송이 미국 법원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들 소송 상당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본격 시작된 2017년 이후에 제기된 것들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소송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몰수 소송은 이미 최종 몰수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자산을 몰수당한 기업과 개인은 총 4개며 액수는 약 1,158만 3천 달러로 추산됩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소송 6건을 통해 추가 몰수가 이뤄질 경우 전체 몰수액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업들이 미국 검찰로부터 피소를 당하기 전 미리 거액의 벌금에 합의하는 경우도 최근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BOE가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총 5개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총 299만 6천 달러의 벌금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액수는 공개된 벌금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사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까지 합칠 경우 벌금 액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부나 국무부 등을 통한 대북 제재 관련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등을 내세운 법무부가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고 있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북한의 불법 행위 근절 도구의 하나로 법무부의 조치가 활용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The big change is the shift from the counterterrorism work to the nation-state threat. And that's where the bulk of the
법무부 내 국가안보 부서가 테러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2006년 설립 초기와 달리 현재는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 4개 적대국이 야기하는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관련 증거가 포착되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법적인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략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핵무장 적성국 때문에 더 이상 냉전시설의 억제력 논리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과 재래전을 모두 염두에 둔 통합된 억제력 셈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7일 핵은 재래식, 우주, 사이버 등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상호 연계되어 있다며 앞으로 국방부는 이를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완전한 핵 강대국을 억제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전략사령부는 매일 전략적 억제력이 실패하는 상황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냉전 시절에는 억제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낮았다는 전제가 있었던 반면 이제는 실제 위기 발생 상황에서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do now measure the risk of a strategic deterrence failure every day here at Strack.
리처드 사령관이 언급한 미국의 새로운 억제력 셈법은 미국 방부가 최근 통합된 억제력으로 명명한 개념입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기존 핵태세뿐 아니라 우주, 사이버, 미사일 방어, 재래식 분야를 막내한 모든 영역을 반영하는 전략적 억제력 태세 검토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고전 핵 억제력 이론들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두 개 이상의 완전한 핵 보유국과의 경쟁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며 냉전 시절과는 매우 다른 역학관계를 띠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경에서는 적성국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억제해야 하지만 70년 이상 방치된 핵 전력으로는 더 이상 재래전을 포함해 효과적인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인위성을 당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핵 현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마이클 오웬런 선임연구원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한 핵 태세 검토에서는 전술 핵폭탄의 효용성을 재조명했다며 현재 이 무기체계들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억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군은 전략과 전술핵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자신도 가급적이면 전술핵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전략적인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략 무기로 분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We don't draw a distinction. I try to avoid using the term tactical. Any use of the nuclear effect will have strategic.
특히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New START 트리티에 따라 그동안 핵무기를 전략과 비전략으로 구분했지만 기술 진화에 따라 동맹이나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조약 범위 밖에 있는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해 사실상 조약 체결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다만 미국이 개발 중인 저위력 핵무기들은 적성국들에게 핵을 사용하게 될 경우 발생 비용이 핵택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해 핵 선제 사용을 시도하는 여지 자체를 완벽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 전략사령부 고위 관리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술 핵 고도화 발언을 놓고 핵 선제 공격 의도가 있다고 평가한 대목과 일맥상통합니다. 미 전략사령부 작전기획정책국장인 퍼디난드 스토스 공군 소장은 지난 3월 북한이 저위력 핵폭탄을 서울 등 남한 주요 지역에 투사해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면 미국은 이를 전략적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VOA에 당초 전술핵은 민간인 등의 대량 살상이 발생하는 전략무기와 구분해 소련의 대규모 재래식 파상공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적성국 부대를 겨냥한 전장용 핵무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historically, the lower yield B-61s were intended for battlefield.
그러나 미국의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확고해진 현재 민간인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규모가 큰 비행장, 항만 또는 지휘 통제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저위력 무기의 효용성을 들여다보게 됐다며 이는 전술적이 아닌 전략적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국제사회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이 국제 규범 준수와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다자주의로의 회복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책무, 특별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All members should meet their commitments, particularly the legally binding ones. That includes the UN Charter.
블링컨 장관은 7일 유엔 안보리가 다자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회의 연설에서 이런 약속에는 유엔 헌장에 따른 조약과 협약, 안보리 결의, 국제 인도주의 법률, 그리고 세계 무역 기구와 수많은 국제 표준 재정 기구들에 의해 합의된 규칙과 표준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히 말하자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기 위해 이 같은 규칙에 따른 질서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고 지키려고 하는 국제 질서는 가장 치열한 경쟁자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 질서를 지키고 활성화하자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미국 정부와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블링컨 장관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제 질서를 강조하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회원국들이 높은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Human rights and dignity must stay at the co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e foundational unit of the United Nations from the first sentence of the charter.
인권과 존엄성이 여전히 국제 질서의 핵심이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각에선 각국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들 나라의 일일 뿐이며 인권이 각 사회마다 다른 주관적 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보편적이란 단어로 시작되며 이는 모든 인간에겐 어느 곳에서나 특정 권리가 있다는데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일부 행동이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손상시키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미국이 여전히 여기에 전념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자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I know that some of our actions in recent years have undermined the rules-based order and led others to question whether we are still committed to it.
다만 블링컨 장관은 말 대신 행동을 통해 전 세계가 미국을 평가해 주길 바란다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이미 다자주의적 기관들에 다시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파리 기후 협정과 세계보건기구에 재가입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가입하기로 한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상호 준수로 되돌아가고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5월 순회 의장국인 중국의 주도로 열렸으며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의장 자격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블링컨 장관의 연설이 끝난 뒤 발언해서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가 지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빠른 길이라면서 이를 위해 모든 나라, 특별히 주요 나라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방향을 바꾸고 다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나라들이 기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경찰이 지난달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 대표는 오후 2시쯤 서울경찰청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기 전 남한은 미제 식민지이고 인간 생지옥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편지를 써 대북전단을 통해 진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사회, 자유민주주의, 세계인권선언을 북한 인민에게 알리는 게 잘못이냐며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고 한국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전적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오전 오후 모두 맑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 26도가 되겠습니다. 남포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7도, 양덕 아침 6도, 낮 24도, 신의주 아침 10도, 낮 25도, 구성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오릅니다. 자강도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3도, 낮 최고 기온 25도, 강계는 아침 6도, 낮에 26도, 희천 아침 7도로 시작해서 낮에 26도까지 오릅니다. 황해도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4도, 개성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 26도, 사리원 아침 10도, 낮 기온 26도, 신계 아침 9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5도까지 오릅니다. 강원도 오전부터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 19도, 장전 아침 11도, 낮 24도, 평강 아침 6도로 시작해서 낮에 24도까지 오르겠고요. 함경 남북도도 역시 맑겠습니다. 함흥에는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25도, 장진 아침 0도, 낮 18도, 청진 아침 8도, 낮 기온 16도, 김책 아침 최저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되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모두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2도, 김영권 아침 0도, 낮 18도, 삼전 아침 영하 2도, 낮 16도가 되겠고요. 해상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오전 0.5m, 오후에도 0.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m, 오후에는 1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11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4월 초 카리브해 세인트 빈센트 섬 스프리에르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난민들에게 1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세인트 빈센트 섬 화산 폭발로 어려움을 겪은 20만 명의 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섬의 스프리에르 화산은 2020년 12월부터 폭발의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4월 9일 화산이 폭발하자 검은 화산재가 하늘로 수마일이나 솟구치고 섬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화산 분출은 일주일 이상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지원금은 세인트 빈센트 당국과 그레나딘의 적십자에 전달돼 구호 활동에 쓰여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긴급 식량과 식수 공급 그리고 난민촌 물자들이 포함됩니다. 현재 6천여 명의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현지 국가 비상대책기구와 구호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유엔도 식량, 보건, 식수, 위생 등 난민들이 필요한 물자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산 활동으로 인해 농업 분야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오염으로 인해 식수 공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인트 빈센트와 그레나딘 당국은 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미국 지질화산 프로그램과 함께 웨스트 인디아대학 지질학과가 실시하는 스프리에르 화산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화산 활동이 시작된 이래 힘을 합쳐 조사를 해왔습니다. 관심사는 화산 폭발이 얼마간 계속되느냐 여부입니다. 미국은 현지 정부와 함께 세인트 빈센트 섬 스프리에르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난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개인 자격으로 돕고 싶으신 분은 www.cidi.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유럽회원국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서 이번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요하니스 대통령과 폴란드의 아드르 체즈 두다 대통령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쿠레슈티 9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다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범대서양 연안국 간의 동맹 나토 2030, 동유럽 방위와 전쟁 억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을 비롯해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대통령 등이 참석합니다. 폴란드의 파웰 솔리치 국가정보원장은 9인 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은 흑해 지역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예루살렘 남부에 로켓 공격을 하자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10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다 마지막 날인 예루살렘의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스라엘 당국이 충돌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경찰의 충돌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으며 강경 진압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하마스는 이스라엘 외곽 지역을 겨냥해 7발의 로켓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설에서 테러 조직들이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레드라인을 넘어 우리의 수도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신앙 생활을 단합하고 정착촌에서 자국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 동맹군은 10일 무장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군 측은 이날 사우디 남부 아바 공항을 향해 발사된 예멘 후티 반군의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바 공항은 예멘 국경에서 300km 떨어진 곳으로 후티 반군은 최근 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사우디에 대한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10일 트위터에서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주도했으며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의 중요한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과 연합한 후티 반군은 정기적으로 사우디의 드론과 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있으며 사우디 동맹군은 미사일 대부분을 공중에서 요격했다고 말합니다. 앞서 사우디 주도 동맹군은 지난 2015년부터 후티 반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10일 이란 핵합의 복원회담이 길었지만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회담 후 이란 핵합의를 되살리기 위해선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협상은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모든 참가국이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란 핵합의 복원 체결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인 이란 핵합의 완전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은 10일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군사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군사령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해양 민병대와 다른 중국 선박들을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몰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군이 남중국해에서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전산망 해킹 공격을 당해 송유관 가동이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사 전산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7일 인지하고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송유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